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본문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 의미는 나를 자극하고 도발해도 쉽게 분노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자극하는 어떤 말이나 일에 분노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이리 말합니다. 이 성내다라는 동사는 파록수노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파라라는 단어와 옥수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파라, 바로 곁에. 우리 패럴렐 파킹 할 때 바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파라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바로 곁에, alongside. 옥수수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끝부분이에요. sharp edge. 그래서 날카로운 끝으로 어떤 부분, 자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분노라고 합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사람마다 자극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곳에 감정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 이상 분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요, 내가 평생에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under control, 통제하에 두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스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는 다 차분한데 운전할 때 사람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여기면 즉시 보복 운전 모드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자극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단어나 특정 표현을 들으면은 갑자기 뚜껑이 열립니다. 이 특정한 곳을 날카로운 곳으로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노는 내 삶에서 큰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원인은 그의 분노 때문이다. 히틀러는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물론 다른 악한 것도 많았지만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려도 바로 분노로 폭발시키는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전병력을 집중해서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독일군이 기갑사단을 그쪽으로 배치시킬 수 있었다면 그 상륙을 저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히틀러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게르트 폰 룬트스타트라고 하는 육군 원수, 필드 마샬이니까 육군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곳에 와서 부관을 시켜서 히틀러를 깨우지 못합니다. 깨우는 순간 분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7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7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것이 독일 패망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에 분명하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분노에 사로잡혔던 한 장면을 구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의외로 모세라는 인물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연결시킨 결과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참 의외의 말이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창세기 기자의 판단입니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큰 사람이요. 잘 참는 사람이었어.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자주 꿇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 장면을 잠시 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일단 열어놓으시고 이 증언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끄는 그 기간이 지금 38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40년 정도가 다 되어가죠. 그래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 앞에 세대, 불순종했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민수기 20장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죽었을 때 20살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바로 이 말이 모세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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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통제했던 뭔가에 그냥 뚜껑이 확 열리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그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 세대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인자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여기까지 용납하고 참기를 원했어요. 주의 종은 그 주님의 그 성품을, 그 퍼스널리티를, 그분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반석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말로 큰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낼 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먹여라.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를 향해서 돌 던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라. 그러나 이제까지 38년 동안 백성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해 있던 그리고 그 억눌렸던 무언가의 그 감정이 이로 통해서 격발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반역의 물이더라.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도록 할 것 같아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백성의 반복된 거역으로 상한 감정이 분노로 발전하여서 입술을 망령되이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렇게 괴물이 콸콸 쏟아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시편 기자가 그의 시에서 추측을 다는데요. 시편 106편 33절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이는 백성들이 그들이 그의 뜻을 모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의 거역적인 행동이 모세를 자극하여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해서는 안 될 말을 그의 입술에 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부에서 분노를 이끌어내리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자주 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분노를 이끌어내리는 시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2절 다시 민수기 20장 12절 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노 가운데 저지른 행동,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모세가 혈기 가운데 드리는 분노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끄는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무에서 배제되는 손실을 경험합니다. 분노는 그 원인이 어떻든지 누가 그것을 객발했든지 그 분노는 우리 삶의 손실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 박사는 50년간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상담의 8, 90%는 분노와 연관이 있다.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 심리학과 마크 리어리 교수 연구팀이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 사람의 그 버튼이 있는데 그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분노할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불공정하다. 예컨대 식당에 내가 갔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올 때 희한하게 욱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불공정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질 때, 두 번째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마크 리어리 교수팀이 예를 든 그게 보면은 누군가가 파란색 천을 길바닥에 버렸어요. 파란색 천.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파란색 천이 버려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란색을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의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파란색 천을 보면은 갑자기 분노가 치민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단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것은. 그 개인의 분노를. 세 번째는 자존감에 상처가 난 경우, 감히 나한테라고 하는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요. 감히 나한테로 시작되는 많은 분노가 여기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하게 그냥 나온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도 쉽게 분노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공정한 대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경우. 이것을 결합한 하나의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갖다 그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니거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그라는 단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아주 뭔가 역사적인 뭔가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유럽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그리고 면화 농장에 투입돼서 중노동을 합니다. 인격적인 취급받지 못하죠. 하나의 사람으로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 약 1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는 흑인들이 탑승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거의 서러움, 아픔, 멸시, 이것이 이 차별적인 한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니그라는 단어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즉시 분노가 일어나고 부당함과 불의, 그것을 내가 겪는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지금 오늘을 사는 나,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반응하면서 보이는 그러한 표정, 말투, 이 모든 것은요,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학습했던 그들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의 나로 하여금 표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여내고 처리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영적인 손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쌩쌩 돌아가던 나의 영혼이 갑자기 힘을 잃는 경우가 있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죄의 형태입니다. 아주 큰 죄의 형태예요. 이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은혜에서 이탈하면서 내가 누리던 그 은혜, 활력, 생명력, 그것이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전쟁에서 적이 우리를 침략할 때 어느 쪽을 뚫고 들어올까요? 여러 전선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을 공격하겠죠.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내 취약한 부분이 분노로 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면 이것을 통제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손을 봐둬야 됩니다. 아킬레스라는 그 표현 아시죠? 아킬레스. 옛날에 그 영화 트로이에 보면은 그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있잖아요.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아킬레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히랍 신화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 아들을 결코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왜 죽는다 그것을 황천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황천, 그 히랍 신화에서는 스틱스 강물이 죽음의 강이에요. 여신이니까 엄마가 이 아킬레스의 그 발을 잡고요. 황천의 그 강물에 집어넣어요. 죽지 않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머니가 잡고 있던 그 발 뒤꿈치 부분이 물에 젖지 않아서 치명적인 급소가 됩니다. 이 아킬레스는 화살을 맞고 창을 맞고 어디에 다쳐도 죽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아킬레스,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았을 때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킬레스 근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치명적인 급소가, 치명적인 약점이 만약에 분노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분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분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분노는 의외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분노가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분노는 통제가 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신이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대요. 근데 화를 엄마가 내고 있을 그때 집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엄마는 전화 받으면서 갑자기 상냥스러운 목소리를 바뀌면서 여보세요 그런대요.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그런 톤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답니다. 어린 마음에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로 격하게 야단치다가 이렇게 바뀌지? 무엇을 말하는가? 분노의 감정은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분노는 선택입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road rage라고 합니다. 나는 운전만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통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대방의 운전면허에 내가 화가 나서 차 유리를 열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팔뚝이 내 허벅지만해. 해골 문신이 막 목에까지 올라와 있고 험악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겸손해져요. 창문을 조용히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노는 통제가 가능하다. 내가 선택한다.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옷장을 열고서 선택을 하듯이 분노의 감정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 옷장의 문 열고 아무거나 걸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몇 초 생각해서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선택해요. 잠언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잠언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잠언 15장 1절 말씀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스. 격한 감정 대립을 잠재우는 유일한 처방은 정중하고 온화한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답습니다. 이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도요, 분노의 70% 이상은 잡힙니다. 유순한 대답은, 정중하고 온화한 말은, 이 유순한이라는 히브리어 라크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구약에 써요. 예를 들어서 힘없는 아이들,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야곱하고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에서가 뭐라 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형님 찾아가 뵙죠. 그런 장면 나오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라고 할 때 락 이 단어를 써요. 힘이 없는 아이들. 송아지 고기가 연했을 때 그때 락을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하고 힘없고 연약한 모든 것이 힘없이 하면 돼요. 늦추면 돼요. 빨리 말하는 대신에 음성을 높이는 대신에 천천히 소리를 줄이면 돼요. 작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분노가 잡힙니다. 그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높이라고 말하고 빨리 말하라고 그러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음성을 높이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해요. 어리석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음성을 높이는 순간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툼을 가라앉히고 싶으면 나의 말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99세 노인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세요. 희한하게 싸움이 잡힙니다. 천천히 말하고 소리를 낮추면 희한하게 다툼이 잡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분노의 현장은 감정이 격앙되는 이 현장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연습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연습하라. 이 세상의 정신은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갚아주겠다. 상처받은 만큼 내가 이런 말 들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 정신은 내게 가해진 악, 내게 가해진 해악에 대해서 선으로 나는 답한다.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시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을 뾰족한 무언가로 말과 어떤 사건으로 행위로 나를 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잠시 멈추어서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지금 내가 입은 상처만큼 내 자존심을 건드린 만큼 보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생각과 충돌됨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 본능적인 뭔가대로 계속 연결시켜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목자, 그리고 내 삶의 내 영혼의 감독자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 그리고 내 삶을 지휘하여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 감독. 그렇습니다. 영화 감독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해서 내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세트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뭔가를 만들고 계세요. 감독의 말 안 들으면 내 스스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감독 되신 그분의 말을 들음으로써 뭔가 아름다운 뭔가가 창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 환경 가운데 화낼 때 무슨 주님이 생각납니까? 화낼 때 주님의 의견을 그 뜻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막 지금 내가 열이 나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내 삶을 지휘하여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감독으로 인정하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고요. 우리의 시대 정신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시키면 내 권리와 자존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분노의 형태로 감정을 막 풀어냅니다. 분노의 형태로. 그러면 분노로 연결시키면 마귀의 역사가 확 풀려나고 마귀로 하여금 웃게 해요. 내 삶에는 어둠이 확산되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제자는 주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요.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분노로 연결시키는 대신에 그 분노를 통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전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영혼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분노 아닌 다른 감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결과를 생각하라. 분노는 반드시 내 삶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분노를 다스리면 선한 열매가 내 삶에 생기는 것으로 결론짓습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 나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분노 자주 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분노를 하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소화액이 그 공급되는 그 소화액이 멈춥니다. 아십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반드시 내 삶에 손해를 끼친다. 반면에 분노를 다스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서 지금 현재 한인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IMF로 인해 고통받던 1998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4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복사집에 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찾을 때 주인 아줌마가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갑자기 6만 4천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전에 복사했던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며 가격이 지나치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격 문제로 실랑이를 부릴 때 갑자기 주인 아줌마의 얼굴이 변하더니 옆에 있는 남자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 교재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리고 제게도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그때 그 주인 아줌마의 얼굴에서 흉측한 마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겼지만 그냥 말없이 몸을 돌려 복사집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려고 차를 타고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저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다. 교회 돈도 소중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아울러 주는 것을 먼저 해라.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교재를 받아와라. 제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사집으로 되돌아가 돈을 내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만 4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인 아줌마의 태도도 공손해졌습니다. 그리고 6만 4천 원을 받더니 처음 부른 가격보다 더 싸게 3만 원만 받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냐고 하면서 도로 6만 4천 원을 다 주자 주인은 막무가내로 안 받았습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돈을 양보하던 그때 저는 그 주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합리함을 내세우며 분노로 연결시키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목사님이 섬기고 그 목사님이 그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구하고 사랑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기본 자세를 이 목사님께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전진했고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는 그 순간 저지를 당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분노 문제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분노는 가면 갈수록 증폭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하는 그 PC 게임이나 그 엑스박스나 하는 그게도 봐도요. 잘 팔리는 그 게임들에는 분노를 자극하는 어떤 요소들로, 그래서 복수를 갚는 것으로 파괴적인 뭔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대는 가면 갈수록 이 분노 문제와 관련된 무언가에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아니하면 큰일을 치르게 되는 그런 세대로 보여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목사님 사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를 자극할 때 분노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그 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패턴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분의 생애가 30년 정도 지났을 때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이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그 형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부당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 그때 주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에 머무시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그 말, 거짓된 참소들, 주님께서 그것을 분노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자극할 때 분노로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 큰 영적인 돌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아킬레스, 그것이 분노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영역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전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다툼과 싸움의 현장에, 분노를 유발하는 그 현장에 주님 계셔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옵시고, 나에게 가해진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라 주십시오.